오늘 금요 심야 기도의 말씀 제목은 근심을 이기라인데요.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이 근심이잖아요. 이 근심이 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저는 바라기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밤 근심을 이기고 기도의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이패밀리 대표로 섬기시는 송길원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의 시간을 붙잡는 지혜라는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프랑스의 잔 루이즈 칼망이란 할머니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칼망 할머니는 조선이 개항하기도 전인 1875년에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1997년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칼망 할머니는 120세를 넘어서 122세, 그것도 5개월 14일을 사셨습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장수, 세계 최장수 기록 보유자가 이 칼망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85세에 펜싱을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약간 놀래주셔서 감사해요. 85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신 거예요. 펜싱을. 뭐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나는 뭐 그 정도 나이에는 이러실지 모르지만 사실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를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85세에 펜싱을 처음 배웠다고요. 거기다가 또 놀라운 것은 이분이요, 자전거를 몇 세까지 타셨냐? 100세까지 타셨어요. 이제 조금 놀래주셔서도 감사한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분이요, 정신이 계속 또렷했습니다. 시력, 청력을 포함해서 모든 그런 오감들이 좋았고요. 마지막 숨을 거두기 바로 전까지도 정신이 매우 또렷하셨다고 그래요. 이 할머니가 너무 오래 또 장수하시면서 건강하시고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시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한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장수하시고 이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으셨냐고. 그러자 이 칼망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마도 나를 데려가는 것을 잊으셨나 보지 뭐. 여러분, 연세가 드셔도 굉장히 유머 감각이 탁월하잖아요. 여유가 있고 삶에. 여러분, 예전에는요, 100세 이상을 사는 분들이 극소수에 불과했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전교인 신방을 하고 있어요. 51주년이 됐는데 저희 교회 50주년 역사상 전교인 신방이라는 것을 시니어 패스터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전교인 신방을 제가 겁 없이 시작을 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분들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연세가 105세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104세가 있고요. 아마 그분들 사이에도 서열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103세가 있고요. 제가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100세 이상의 장수를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장수를 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위 수명 100만 장자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 모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잖아요. 그는 눈이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기력이 끝까지 120세가 될 때까지 쇠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죽는 날까지 백내장, 녹내장 이런 거 앓지 않았고요. 고혈압, 심부전, 부정맥, 심혈관 질환, 거기에다가 폐질환이나 당뇨, 만성심부전, 관절장애, 비만 이런 기저질환이 없는 한마디로 웰빙을 살았어요, 모세가. 이렇듯 우리가 이 세상을 살되 웰빙,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스위스의 한 노인분이 자신의 80생애를 그 시간을 양으로 한번 측정을 해봤다고 그래요. 이 서양에 사는 분들이 이 통계를 내는 거를 좀 탁월하게 잘하잖아요. 근데 이분도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80생애를 수치로 양적으로 통계를 내봤는데 잠을 자는데 소요한 시간이 80년 중에 26년, 노동을 하는데 쓴 기간이 21년, 식사를 하는데 쓴 기간이 6년, 남이 약속을 안 지켜서 시간을 날려버린 시간이 5년. 이분도 참 괴짜죠? 세면을 하는 데는 228일. 어떻게 카운트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넥타이 착용에 18일. 아이들과 노는 데는 겨우 26일. 그러니까 퀄리티 타임이요. 그냥 같이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자기 자녀들과 퀄리티 타임을 보내준 시간이 나중에 되돌아 생각해 보니까 26일밖에 되지 않더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의미 있는 두 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불안스럽게 혼자 낭비한 시간 5년,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불과 46시간에 불과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80세? 아니 100세? 아니 120세를 사는 인생에서 혹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어느 스위스 노인분의 통계와 같이 혹시라도 46시간 정도에 불과하진 않은지, 그 대신 불안하게 혼자 낭비한 시간, 근심 가운데 떨며 어둡고 힘겹게 보낸 시간은 그에 비해 현저히 많은 5년 또는 그 이상이 되지는 않는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혹 문제가 닥칠 경우 혼자 고민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이 도래하는 것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마음의 근심이 찾아올 때 그것을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도 예수님에 대한 찬양, 또 그분에 대한 고백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바로 그 순간 그때부터 새 길이 열리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1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1절 상반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한 번 더 할까요? 선포하는 의미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분부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에 근심이 없는 인생으로 회복되는 오늘 이 금요 심야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에 근심이 없이 영적, 심적, 육적 웰빙을 잘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인생에 혹 근심이 찾아오더라도 근심에 눌리지 않고 근심을 이기는 삶, 그리하여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이 기도를 할 때도 불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근심을 이기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 기도에 불이 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라. 1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에는 믿으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NIV 성경으로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rust in God, trust also in me.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니 또 나를 신뢰하라.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trust,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뭘 했대요? 두려워했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바로 일어난 일이에요. 오병이어가 어떤 사건입니까?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경험한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뭘 해요? 산에 올라가셔서 여러분들처럼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그만 큰 광풍에 휩쓸리면서 위기에 처하자 산 위에서 기도하시며 저들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물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물 위를 사람이 걷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이분들만 불가능한가 봐요. 이분들은 가능하신가 봐요.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은 여러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법칙을 거슬러서 물 위를 유일히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일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넘어서 예수님의 신성, 곧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처럼 자연보다 더 크신 분, 파도와 바다를 잠재우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저들이 분명히 본 거잖아요. 그 외에도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고 병든 자들은 치유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들마저 살리셨던 그 예수님을 저들이 이미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신적인 행동이고 역사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봤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안심하고 그 예수님을 신뢰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Trust in God, trust also in me. 제가 사는 곳에서 DC 지역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약 50분 거리 위쪽으로 올라가면 볼티모어 시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유명한 병원이죠. 존스 홉킨스 대학과 존스 홉킨스 의과 대학도 병원이 있어요. 1889년에 설립된 후로 지난 120여 년 넘게 수많은 최초 발견 그리고 과감한 임상 적용을 통해서요, 난치병 환자의 마지막 희망이다, 그리고 의학의 표준 정립이다, 이런 찬사를 받고 있는 병원이 존스 홉킨스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요,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윌리엄 오슬러라고 하는 분이 존스 합킨스 병원과 존스 합킨스 의과 대학을 세우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런 윌리엄 오슬러도 처음부터 뛰어난 의사가 된 건 아니잖아요. 풋내기 의대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앞날에 대한 걱정이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러한 그를 그 근심투성이었던, 그래서 근심의 어둠 속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했던 그를 끌어냈던 것은 그가 우연히 읽었던 토마스 칼라일의 한 토막의 글귀였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 글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중대한 일은 멀리 있는 불확실한 일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는 확실한 일이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해야 할 중대한 일은 멀리 있는 불확실한 일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는 확실한 일이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는 내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정작 오늘의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윌리엄 오슬러가 이 글을 읽고 나서 몬트리올 제너럴 하스피럴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마음에 근심하는 대신에 이 사람이 작정을 한 게 있습니다. 내가 오늘의 주어진 이 하루의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그 자세로 살게 되었고요. 그가 뛰어난 의사가 된 후에 예일대학교에서 초빙되어 연설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연설을 남깁니다. 미래는 오늘뿐이다. 미래 안에 내일이란 없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은 오늘, 바로 지금이지 내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일대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요, 지금이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다 보면 여러분과 저의 미래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근심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짐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알 수 없는 근심이 찾아올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신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시기를 바로 오늘, 바로 지금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가정 돌보기, 그리고 사역 감당하기, 학업과 연구에 매진하기, 직장 일하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여러분 막연히 근심하고 염려하기보다, 그래서 이 귀한 하루를, 지금이라는 시간을 날려보내지 말고 지금이라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에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만 걱정하라 라고 하는 의미 있는 글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 지나갑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첫째,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둘째, 만약 아프면 거기서도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만약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셋째, 만일 안 낫는 병이면 그때도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넷째, 그런데 죽을 병이라면 그때도 두 가지만 걱정하면 된다.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거면 걱정할 것 없다. 다섯째, 그런데 만약 지옥에 간다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지구촌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기보다 하늘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께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분께 나아가 시선을 집중해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미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염려할 시간에 찬송하며 주님이 맡기신 오늘 이 지금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주님께서 근심 대신 희락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심으로 근심을 넉넉히 이기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 기도로 승리하고 비상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지구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근심을 이기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 그래서 기도에 새로운 불이 임하는 성도로 살아가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영생의 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생의 길을 깨달아야 돼요. 4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절에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저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6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 6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도마는요, 아버지의 집, 곧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신지를 여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 곧 천국에 이르는 길, 다른 말로 하면 그 천국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답변이 다른 포인트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다른 방법이 없다.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합니다. 너무나 근심해.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고 떠나신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너희가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했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영영 떠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근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 무언가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데 그 거처가 어떤 곳이에요? 그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지나갔음이로라.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하늘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데, 천국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요, 무지개가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를 둘러싼 그 동심원을 이루어서 또 다른 주위의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 그리고 천사들의 순서로 하나님을 둘러싸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중심원, 그 동심원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 여러분과 저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죠.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열심히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된 내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많은 것들로 동심원을 이루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내 중심에, 그리고 지구촌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주시면 그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과 우리 자녀들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그렇게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리면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게 되면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없게 돼요. 예수님께서요, 바로 그 처소, 그 놀라운 천국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천국을 그 그림자를 조금 모형만 맛볼 뿐이지만 진짜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나를 위해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근심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좋은 천국을 자신들을 위해, 나를 위해 예비하신다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근심되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근심이 이렇게 나를 누르느냐? 사실 영생의 길, eternal life, 그 영생의 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고 영생의 축복을 이미 이 땅에서 이미 제대로 누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돈 때문에 너무 주눅들지 않아요. 한 줌 재화 같은 권력과 명예와 인기에 그것을 잃을까 봐 몸둘 바를 모르며 떨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돼요. 마치 광야의 다윗과 같이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답게 여러분 근심하지 않고요, 당당하게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분명한 길, 영생의 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6절을 영어 NIV 성경으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I'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굳이 영어를 쓰느냐? 한글 성경으로는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way, truth, life에다가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잖아요. 정관사, 더가 뭔데요? 유일하다는 뜻 아닙니까? 다른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A를 붙였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분명히 정관사 더를 붙였다니까요. I'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될 수 있는 다른 길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체 없어요. 일체 없어요. 오직 영생의 길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근심에 더 이상 눌리지 않고 근심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근심을 이겨내고 떨쳐내고 기도하는 성도를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풍성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늘 근심에 휩싸여서 돈 걱정, 명예 걱정, 인기 걱정, 세상의 온갖 걱정, 근심은 다 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왜 응답이 없느냐고요? 그 부르짖는 기도 자체를 이 근심이 다 막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많이들 아실 수 있는 스토리인데요. 이 스토리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정옥 사모님이 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에 이런 좋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근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 때 골리앗 장군.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하나님 대 골리앗 장군.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 대 애굽의 바로왕.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하나님 대 애굽의 바로왕. 누가 보아도 바로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진표를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정옥 대 말기암.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하나님 대 말기암.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저는 울림이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신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정황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에 눌리지 않고 이기는 길, 승리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피할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하여 낙심하기보다는 영생의 길, 진리의 길, 또한 참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길로 날마다 매 순간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지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약합니다. 너무나 낙심하기 쉽고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저를 포함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근심된 일, 곤고한 일이 많을지 모르지만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근심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풍성히 누리며 이제 기도로 새롭게 날마다 불이 붙고 비상하고 승리하는 모든 지구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